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와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꽃,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세미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성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기쁨의 동산을 가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전체 중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앞서 3장 11절의 혼인날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3장 6절부터 11절은 혼인 예식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5절은 신부를 향한 사랑의 그 찬가이자 신랑의 찬가이자 축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 신부라는 단어가 4장 8절에서 5장 1절까지만 이 부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신랑의 찬가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호칭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6절 한 절은 신랑의 찬가에 대한 신부의 응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신부는 자신의 인생을 동산에 비유하고 있죠. 앞서 12절에서는 신랑도 신부를 두고 잠근 동산에 비유합니다. 이 혼인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는 아무도 신부의 인생에 들어갈 수 없었죠. 나아가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 공한 셈이라는 12절의 세 단어는 모두 신부의 신실한 삶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관리한 후에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인 예식을 통해 그동안 가꾸어 온 자신의 인생을 나누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동산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16절은 신부가 자신의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 왔는지 향기를 날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신랑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어 이처럼 신부의 동산을 두고 이제는 내 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과 기쁨의 잔치를 나누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아가서 전체로 볼 때 어떤 신학자는 1장 2절부터 4장 15절까지 111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5장 2절,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 마지막까지 또한 111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4장 19절과 5장 1절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기쁨의 동산을 이루고 잔치를 벌이며 또한 그 기쁨을 나누는 혼인 예식의 결정이 아가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서로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언약적인 관계를 잘 담아내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성도들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마치 결혼이라는 언약을 바탕으로 맺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신부인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한 신부인 성도들 역시 신랑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신랑을 위해 헌신하는 그 언약적인 관계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보통 언약적 신앙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언약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혼인 예식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누리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몰약과 산 재료를 거두며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는 그 풍성한 천국의 잔치, 기쁨의 동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천국 잔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신부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위해 그 신랑과 함께 만나며 다시 만나며 함께 기쁨의 동산에 나아가며 그 열매를 누리는 이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동산, 신앙이라는 동산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는 신랑의 잔과 그 신부의 동산을 바라보는 그 신부의 인생과 그 신부의 신앙을 바라보는 이 신랑의 잔과는 신부가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얼마나 잘 가꾸어 왔는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잘 가꾸어 왔는지 보여줍니다. 우선 12절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신부는 자신의 마음과 인격, 자기 삶 전체를 거룩하게 지켜온 순결한 신부입니다. 아무에게나 자신을 보여주거나 또한 악한 것을 자신의 동산에 들이지 않았죠.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정결한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정결하게 잘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신랑은 신부를 두고 내인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덜 깎인 암양과 같다라고 할 때 역시 신부의 순결함을 신부의 그 순결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절부터 5절까지 신부의 신체를 묘사할 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물로 묘사됩니다. 그만큼 그녀의 삶이 건강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그 인생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일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도 비둘기와 같이 살아있고 그녀의 입도 모든 것이 생기를 띠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전에 신부의 목을 두고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신부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굳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방패 천 개로 무장한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 외에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부가 가진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그녀의 사랑에 담긴 헌신이 얼마나 진하고 향기로운지 신랑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11절, 13절, 14절을 보시면 신부의 동산에는 귀한 상품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와 같이 상류에서부터 흐르는 그 상류는 이 레바논에서 이 물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시작되는 상류는 항상 그 물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신부의 인생은 늘 생기가 있는 풍성한 샘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자라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입니다. 항상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자신의 인생을 덕심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그녀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땅에서 방패 천 개로 무장한 다윗의 망대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와 같은 주님의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오늘 신랑의 찬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인생의 마음밭, 우리 신앙의 동산을 좋은 땅으로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돌멩이와 가시가 가득하고 악한 자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진리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그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의 동산은 점점 더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척박한 세상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며 은혜의 샘물을 모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키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은혜의 샘물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은혜로 적시며 메마른 땅에 생기를 주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세상의 염려를 이기며 우리 영혼이 향기나는 영혼, 생기나는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동산이 잘 다듬어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귀한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산에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